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4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수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이 헤브론에 관한 점령 사건 그는 특별하게 따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헤브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구석구석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년간 선교사로서 생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거의 하나가 되어서 같은 주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도 그때도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나간다 할지라도 이분은 그곳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주민들과 동일화되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실로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성막이 있던 장소가 실로죠. 그 실로에서 차를 타고 헤브론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브론 그쪽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민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총격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그 헤브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는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에 이곳에 무덤을 하나 만들고 또 저곳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굴을 파서 굴 한쪽에다가 통을 두고 선조들의 뼈를 그곳에 모아둡니다. 아브라함의 시신을 넣어두고 시신이 다 썩고 나면은 뼈를 거두어서 한쪽 통에다가 맨 안쪽에다가 통을 둡니다. 이곳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무덤도 동일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아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매장하려고 현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의 무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 선조의 뿌리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었죠. 이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현재는 아랍으로 알카할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이름이죠. 이 헤브론 땅을 지나가면서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니까 성읍이 건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녹음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다가 보면은 다들 이 풀과 나무들이 없지만은 가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녹음이 있는 곳을 보면은 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곳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솟아나오고 녹음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그걸 쟁취하면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은 아마 이러한 반드시 취하면은 좋지만은 그러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헤브론 땅을 기피했는지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죠. 이런 볼펜이 있으시면 성경책에다가 산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가 바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지의 한계. 너무 높아서 한계 상황을 느끼는 것이죠.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헤브론의 해발 약 930m 지역에 이 헤브론이 위치해 있습니다. 930m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얼마 정도 높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은 용지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지봉에 끝까지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손 드시는 분의 손에 꼽을 정도죠. 예. 야, 여기 우리 흰머리에 우리 김도남 군사님 손을 드셨는데요. 용지봉 올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한번 다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었습니다. 중간에 우리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멈추었고 거기에 다 올라가기에는 마지막에 한 두 명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자들이 아니고 앞에 있던 교육자들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이 용지봉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용지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면은 앙증맞은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죠. 그게 보면은 용지봉 해서 해발 629m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지만은 629m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 용지봉보다 딱 300m가 더 높은 지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3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지대에 건설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평지에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볼 텐데 그 930m를 올라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줄도 알고 또 귀한 줄도 알지만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손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볼펜으로 아낙 사람에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만이 부딪힙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하죠. 골리앗의 키가 3미터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의 후손이었죠.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골리앗 3m 20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칼을 들고 싸우려면 이렇게 보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거인들은 덩치가 아마 산만했을 겁니다. 들고 있는 칼도 보통 칼이 아니었겠죠. 가장 큰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헤브론에 들러서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돌아와서 절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는 무조건 도망을 가야 합니다.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키도 크고 힘도 엄청난 족속들이니까 나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안 되면은 알아서 먼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만만한 상대를 찾아내죠. 실력에 한계를 느낀 겁니다.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 거인 족속이 헤브론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한계를 느꼈던 것이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죠. 볼펜이 있으면은 크고 견고하다 크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헤브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 크고 견고하고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930m라고는 고지대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보통 성도들이 기가 죽고 실족을 합니다만은 유독 갈렙은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꾼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로 많았습니다. 내 나이 몇 세라고요? 85세로 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선배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그의 선배들과 동기들과 바로 아래에 있던 후배들은 광야 40년기를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85세 할아버지가 거기 올라가서 거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85세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추경호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추경호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계시죠? 예예 저분 손도 잘 못 들고 계시죠? 저분이 83세입니다. 83세. 그러니까 추경호 장로님보다도 두 살이 더 연장자입니다. 2년 뒤에 추경호 장로님께서 그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습죠. 본인 몸도 간수하기가 잘 쉽지가 않은데 930m 고지를 올라가서 그것도 거인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 우리 교회에서 85세 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7, 8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다섯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85세. 아, 조금 전에 손들었던 우리 김도남 권사님도 85세입니다. 권사님 맞죠? 예. 김도남 권사님이 그 헤브론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차지를 했냐 하면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5세였던 이 노인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냐 하면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딱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8편 2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할아버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을 하면서 이 헤브론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되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한 4미터 가까이 되는 가장 큰 거인 족속들을 보면은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맞습니다. 갈렙도 그 말을 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성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한번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랬지만은 갈렙은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나머지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달랐냐 하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마음은 갈렙은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갈렙의 마음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머지 10명과는 내 종은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입니다. 다들 안 된다, 힘들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평소에 이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전쟁 다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전쟁을 하기도 전이죠.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그러고 여호수아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 그 거인 족속들을 대상으로 싸움에 이길지 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감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도 조심해야 되죠. 개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 조심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헤브론이 있으면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달라야 하고 말도 달라야 하고 마음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면은 말이 됩니다. 그 말도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바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죠.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충성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 이 단어와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하였다 자세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생각도 다르기를 그리고 말도 다르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동도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헤브론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행동을 해서 쟁취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갈렙처럼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모세가 므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가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모세를 찾아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대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이곳으로 왔냐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모세에게 와서 막 대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나도 안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억지로 밀어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책임이냐고. 자,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야, 너는 이 반석에게 명령을 내서 물을 내어라. 그러면은 모세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을 보는 순간에 그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막 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막 반석을 쳤죠.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물은 내어주셨지만은 그래서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므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모세가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모세가 그렇게 혈기를 부렸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혈기를 부리고 잘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했겠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 거인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는 혹평을 냈습니다.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믿음 없이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가나안 땅을 혹평을 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그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 달아보시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 함부로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만일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함부로 안 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아,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혈기가 올라오거든, 아,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늘 조심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 전체를 보면서 한 몇 주 전부터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이 터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시점이죠.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하고 늘 깨어서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꾼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이렇게 평소에 조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마음과 말과 자세를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